창세기 100번 메시지 유다와 스불론과 이사갈에 관하여 예언된 축복의 영적인 의미 첫 번째 이 메시지에서 나는 49장 8절부터 15절까지에 관하여 좀 더 말하고 싶은 부담이 있습니다. 유다와 스불론과 이사갈로 구성된 무리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 언어는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 생소하고 새롭고 낯섭니다. 이러한 구절들에서는 유다와 관련된 많은 비유들이 사용됩니다. 즉, 사자 새끼, 웅크린 수사자, 암사자, 홀, 치리자의 지팡이, 포도나무에 메인 나귀,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메인 암나귀 새끼, 포도주에 빤 옷, 포도즙에 빤 의복 등이 그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거나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빠는 사람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으니까. 12절은 포도주로 붉어진 두 눈과 우유로 희어진 이를 말합니다. 스불론에 관하여 우리는 배 매는 해변의 비유를 보며 이사갈은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자리에 섬기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의 비유됩니다. 이 모든 항목들은 풍성하며 우리는 그것들의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들 중 어느 것도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내용인 창세기 1장에서 다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기록에 의하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시기에 유다가 사자 새끼요, 웅크린 수사자와 암사자인 것에 대한 말씀이나 우리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는 불가능하였습니다. 포도주의 빤 옷에 관하여 듣는 것도 불가능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동산과 두 그루의 나무들을 보기는 하지만 49장 8절부터 15절에 언급된 항목들 중 어느 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신성한 생명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이 말한 축복 있는 예언의 부분이므로 오직 49장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으므로 그는 멋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매우 능력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지만 축복 있는 예언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담은 단지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그의 안으로 역사에 들어온 신성한 생명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는 아직 타락하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사람의 타락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가장 타락한 자녀들이 가장 강합니다. 결코 타락한 적이 없는 아이는 분명 매우 약합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사람 아담은 온전하였지만 그다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9장에 있는 사람 야곱은 온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하였습니다. 이 변화된 야곱은 뱀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할지라도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그러한 뱀들의 머리를 짓밟고 그 꼬리들을 절단내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기를 더 좋아합니까? 1장의 아담입니까? 49장의 야곱입니까? 나는 야곱이기를 더 좋아합니다. 49장에서 야곱은 아담이 결코 말할 수 없었던 예언적인 축복을 말하였습니다. 오직 야곱만이 그러한 축복을 말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그 안으로 역사된 신성한 생명도 없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변화되거나 성숙된 적이 없었으므로 축복할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창조되고 타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서 그 안으로 신성한 생명이 역사되었습니다. 아담의 이름이 바뀐 기록은 없지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담은 붉은 흙을 뜻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를 뜻합니다. 당신은 붉은 흙이기를 더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왕자이기를 더 좋아합니까? 붉은 흙은 결코 야곱이 49장에서 한 그런 말을 예언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사람의 타락에 관한 충분한 체험을 거쳤습니다. 나는 다른 어떤 사람도 야곱만큼 낮게 타락했으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의 전기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타락에 관한 한 그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타락에 있어서 전문가였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에 있어서 그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그의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속이고 강탈하고 탈취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어머니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그녀를 탈취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어떤 사람을 탈취하는 것은 바로 그를 이용하고 강탈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야곱은 하나님을 탈취하려고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날 밤 분이일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탈취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그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시도록 강요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야곱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환두뼈를 치셨으며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사람을 탈취하였으므로 모든 방면에서 바닥까지 타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변화되고 성숙되어 신성한 생명의 체험에 최고봉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49장에서 그는 축복 있는 예언의 풍성한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2장 이전에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49장 전에는 합당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상의 분배는 항상 적당한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야곱이 49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기록된 말을 하려면 그가 변화되고 성숙되어야 했으며 예언을 받을 아들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 발전을 위하여 성경 전체를 필요로 하는 이 구절들의 예언된 축복의 영적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유다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8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에 관계된 것입니다. 9절은 유다를 사자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5장 5절에서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불리워집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의 발전을 위해 계시록 5장이 필요함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또한 이러한 야곱의 시적 축복에 관한 구절들의 발전을 위해 성경 전체가 필요함을 증명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당신이 이러한 구절들의 영적인 해석으로 깊이 인상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가 씨들의 책임을 보았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진리들이 창세기에서 씨들로 뿌려집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세 가지 주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거두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요구하신 모든 것을 그분이 성취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성취된 역사 안에서 그분은 죄를 처리하셨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사탄을 패배시켰고 사망을 패하셨으며 모든 소극적인 것을 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요 그리스도에 대해 신약에 나타난 첫 번째 기본 진리입니다. 둘째 주요 진리는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왕국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리를 얻으셨으므로 만유의 주로 삼은 바 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우주적이고 영원한 왕국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권세와 왕권과 왕국을 소유하십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신약의 셋째 주요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과 안식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승리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누림을 얻고 안식을 찾을 수 있도록 권세와 왕국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누림과 안식은 어떠한 누림과 안식입니까? 이 세 가지 진리가 신약의 요약입니다. 신약은 창세기에 뿌려진 씨들의 결실이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의 씨와 그리스도의 왕국의 씨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과 안식의 씨의 위치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것들을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구절들은 세계의 놀라운 씨, 그리스도의 승리의 씨와 그리스도의 왕국의 씨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과 안식의 씨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마지막 때에 그분이 이러한 말씀의 부분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원수들을 이기는 사자새끼이신 그리스도. 49장 8절과 9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봅니다. 놀라운 책 창세기는 그림책입니다. 그의 예언에서 야곱은 유다를 세 방면에서 사자에 비유하셨습니다. 사자새끼와 웅크린 수사자와 암사자가 그것입니다. 사자새끼는 싸우기 위한 것이요 먹이를 움켜잡기 위한 것입니다. 9절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올라갔도다 라는 말씀은 사자 새끼가 먼저 내려갔음을 함축합니다. 그는 그 먹이를 사로잡기 위해 산에서 평지로 내려갔습니다. 사자 새끼는 그 먹이를 붙잡은 후 그것을 즐기기 위해 다시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계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을 때 먹이를 붙잡는 사자 새끼이셨습니다. 그분이 사로잡은 먹이는 어떠한 먹이였습니까? 그것은 온 세상과 모든 죄인들과 나아가 사탄, 뱀까지를 포함하였습니다. 그 먹이를 붙잡은 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는 산 꼭대기, 즉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그분의 승리로부터 승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은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손으로 사탄의 목을 잡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원수들의 목을 붙잡으셨습니다. 사자 새끼이신 그분은 그분의 모든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신약에 있는 많은 장들은 그리스도께서 사자 새끼로 오셔서 그 먹이를 붙잡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으며 셋째 하늘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오르신 것을 계시합니다. 먹이를 누리신 후 만족하며 웅크린 수사자이신 그리스도. 창세기 49장 9절은 또한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웅크린 수사자, 그 먹이를 누린 후 만족하며 휴식하는 수사자이십니다. 수사자는 그 먹이를 즐기고 만족한 후 휴식합니다. 그는 만족하여 드러누워 안식합니다. 9절에 있는 웅크린 수사자의 비유는 그리스도를 하늘들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승리를 얻고 먹이를 누린 후 그분은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분의 만족 안에서 하늘에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과 만족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휴식하고 계십니다. 새끼들을 낳는 암사자이신 그리스도. 9절에서 그리스도는 또한 암사자의 비유됩니다. 암사자로서 그분은 많은 새끼들을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새끼 사자들입니다. 매우 참된 의미에서 교회는 사자 나라이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끼 사자들입니다. 당신이 사자 새끼임을 인식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본다면 하나님의 눈에 교회가 사자들의 나라임을 인식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하여는 우리가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들입니다. 그러나 사탄을 향하여 우리는 사자 새끼들입니다. 비록 당신에게 그러한 인식이 없다 할지라도 사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사자 새끼들임을 압니다. 자주 우리는 사탄에게, 사탄, 나를 만지지 말라. 너는 나의 가족이 사자 가족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자 새끼시요, 웅크린 수사자요, 낳는 암사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새끼 사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은 유다로 예표된 그리스도가 찬송받고 경배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권세와 왕권. 그리스도의 승리는 왕국을 가져옵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어디나 승리가 있는 곳에는 또한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으며 그곳에서 그분은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또한 왕국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신성한 시력이 있다면 온 땅이 그리스도의 왕국임을 볼 것입니다. 오늘 국가들은 그리스도력을 사용합니다. 역사에 의하면 나라는 사용하는 달력의 사람에게 속합니다. 국가들이 그리스도력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그들이 그분의 왕국임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국가들까지도 그분의 달력을 따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보고 웃으시며 비록 너희가 나를 반대하지만 너희는 나의 달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너희는 나를 너희의 왕으로 알아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시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얼마 동안만 기다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마침내 당신은 온 땅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리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권세 아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10절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라고 말합니다. 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권세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말은 권세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홀은 왕의 위엄 있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우리 모두는 그 아래로 와야 합니다. 우리 왕국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어떻게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곤란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 구걸하는 식으로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권위를 사용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인들에게 추적당하였을 때 주님은 모세에게 그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권위를 사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걸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의 왕의 권세를 사용하여 어려움이 도망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통치 아래에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곤란과 공격들에 말할 수 있는 위치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에게 너는 도망해야 한다. 나는 내가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권세를 사용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권세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반역적이면서 사탄에게 도망할 것을 명한다면 그는 너는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니 나도 내게 복종하지 않겠다. 자기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 너는 내게 명령할 아무런 위치도 없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왕국 백성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에게 왕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를 줍니다. 이것이 왕국입니다. 왕국 안에서 모든 것은 성취되었고 모든 원수는 패배당하였으며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평강을 가져다 주는 자로 오시는 그리스도. 10절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시리라고 말합니다. 실로는 평강을 가져다 주는 자를 의미합니다. 합당한 왕국은 평강의 영역입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없다면 당신은 사실 왕국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왕은 평강을 주는 자, 평강을 가져다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왕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온 땅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위대한 실로로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실로로서 누리기 위해 그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를 실로로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생활의 예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가족생활은 소동으로 가득한 폭풍이는 바다입니다. 폭풍이 언제 올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가족생활이라는 바다를 항해해오고 있으며 그것이 종종 매우 소란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우리는 폭풍이는 바다 위에서의 제자들의 체험에 대해 읽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려 하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을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풍랑에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곳 산 위에서 기도하신 후 주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배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배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는 폭풍이 전혀 있을 수 없으므로 폭풍은 멈추었습니다. 폭풍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늘에 속한 왕을 두려워합니다. 비록 폭풍이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그분이 파도 위를 걸으심으로 그분을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소란한 가족생활의 바다 가운데서 우리는 구걸하는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권세를 사용하여 주님, 당신이 바다 위를 걷고 계십니다. 당신은 왕이시오. 당신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소란한 상황을 이기기 위해 당신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눈에 승리는 얻은 바 되었고 왕국은 이 땅에 있으며 평강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주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주님 만일 주시라면 제게 말씀을 주시어 저를 당신에게 오게 하소서. 당신이 바다 위를 걷고 계시니 저 역시 바다 위를 걸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가 예수께 가려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배 밖으로 뛰어나가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환경을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믿음은 사라졌으며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체험은 우리의 환경을 주목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서라는 교훈입니다. 믿음은 그분의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에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기초를 둡니다. 만일 당신이 배 밖으로 뛰어나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선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당신은 구걸하는 기도들을 너무 많이 하였습니다. 구걸하는 대신 환경에게 명령을 발하여 나는 네가 나를 어지럽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왕이시오. 왕국은 그분의 것이며 그분은 실로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환경에 평강을 두어야 한다. 라고 말하십시오. 종종 우리는 골칫거리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것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간교환자인 사탄은 당신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심리적인 방법으로 당신을 접합니다. 욥은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욥의 어려움들이 그에게 임하기도 전에 그는 그러한 어려움들에 대해 생각하였고 그것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그것을 받아들였음을 뜻합니다. 두려울 때마다 당신은 즉시 사탄아 나를 떠나라. 나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사탄의 호출카드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의 호출카드를 받아들인다면 사탄 자신이 올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호출카드입니다. 사탄은 당신에게 실질적인 어려움을 보내기 전에 먼저 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보냅니다. 사탄의 두려움의 호출카드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버리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어떤 형제들은 그들의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나서 며칠 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해고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사탄아 나는 결코 해고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모든 사람이 해고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고용될 것이다. 왕국 안에 있으므로 나는 이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승리를 얻으셨으며 그분의 승리의 결과는 왕국입니다. 열국의 복종과 순종. 창세기 49장 10절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천년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로로서 두 번째 오실 것이며 모든 백성들은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원칙상 그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와 왕국이 지배하는 곳에 백성들의 복종과 순종이 있을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며 안식함. 수고를 그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누림 안에서 안식함. 이제 이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의 중심에 이르렀습니다. 11절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야 합니다. 나는 이 말이 우리 가운데서 격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귀는 수송에 이용되는 동물입니다. 선지자 발람은 나귀를 타고 여행하였습니다. 주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잠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나귀를 타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나귀는 항상 목적지를 향하여 여행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어떤 것에 나귀를 묶는 것은 여행이 끝났다는 것과 당신이 당신의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는 것과 당신이 당신의 목표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귀를 묶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귀든 포도나무에 매여 있다면 즐거울 것입니다. 나귀의 일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지까지 여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9장 11절에서 보는 그림은 얼마나 의미심장한지. 오늘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순회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며 여행하는 나귀들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여행하고 노력하며 수고하는 나귀들입니다. 나도 분명 젊었을 때 이와 같았습니다. 나는 어느 날 이기는 자가 되려는 목적을 가지고 죄를 이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목적지요, 나의 목표였습니다. 나는 나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이상을 본 날까지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나의 목적지에 이르렀고 또 이미 나의 목표에 도달하였으므로 나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수고하거나 여행할 필요가 전혀 없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포도나무, 생명이 충만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귀를 이 포도나무에 메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멈추고 살아계신 분인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형제가 거룩해지려는 그의 갈망을 당신에게 얘기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거룩함은 그의 목표이며 거룩한 나라는 그의 목적지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그가 이 목표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며 애쓰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는 거룩함으로 충만되어 거룩한 나라에 거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형제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형제여, 당신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십시오. 거룩함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당신이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인 포도나무시요, 그리스도는 생명이 매우 풍성합니다. 당신의 나귀를 그분께 매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노력을 멈추고 풍성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최근 결혼한 또 다른 형제가 당신에게, 형제님,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자로서 저는 승리하는 생활을 살기 원합니다. 제 아내는 제게 커다란 시험입니다. 밤낮으로 저는 제 아내에게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표는 제 아내에게 성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은 이 형제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먼저 당신이 당신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체험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이 이것을 체험한 후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당신에게 오면 당신은 당신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야 합니다. 당신의 수고와 당신의 노력을 그만두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얻으셨으므로 당신이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홀과 왕권과 왕국이 모두 그분께 속합니다. 당신은 단지 포도나무이신 그분 안에 안식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노력을 그치고 다만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 안식해야 한다는 것을 얼마나 자주 들었습니까? 나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회복 안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돕는 새로운 격언을 가지기 바랍니다. 당신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십시오. 이 격언은 안식의 격언입니다.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왜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나귀를 말뚝에 메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나귀를 생명 없는 말뚝에 메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명이 충만한 포도나무에 맵니다. 아주 최근에 나는 이 문제에 관하여 분명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나는 수없이 많은 나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었습니다. 나는 나의 여행을 멈추었고 나의 노력을 그쳤으며 나의 목표를 포기하고 나의 목적지를 잊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것에 도달하였으므로 나의 목표를 포기할 수 있었으며 이미 그것에 도착하였으므로 나의 목적지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내로 인한 우리의 문제들을 이기는 힘 역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행과 노력과 수고를 계속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러한 모든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이 이상을 보았을 때 나는 나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었습니다. 많은 젊은 형제들이 처음에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올 때 노력하는 나귀들입니다. 집회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애쓰고 경쟁할 때마다 당신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노력하고 경쟁하는 대신 당신은 당신의 나귀를 그리스도시요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이 충만한 분인 포도나무에 메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포도나무, 생명에 참된 아름다운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멈추고 그분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원수를 정복한 승리를 얻으신 그리스도는 사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만족과 안식을 위한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승리를 통하여 포도나무이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얻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절대 포도나무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그분은 생명이 충만한 우리의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그치고 그분에게 매여 그분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읽을 때 이 비유들을 그리스도에 적용하여 해석함에 있어서 내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11절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당신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이는 이것을 유다지파의 부유함에 대한 언급이며 유다지파가 일하는 나귀들을 포도나무에 맬 수 있기까지 포도주가 풍성한 것을 보여주는 비유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것도 옳습니다. 그러나 11절이 또한 그림과 예증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계시록 5장 5절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유다지파의 사자이심을 보았습니다. 9절의 사자를 승리를 거두는 그리스도를 해석하는 원칙에 근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것의 의미가 곧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수고를 멈추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력에 의한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칙에 따른 합당하고 순수하며 건전한 해석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합당한 해석을 주신 데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우리의 나귀를 맬 수 있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수고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아직도 당신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며 여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이의 젊은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수고하고 노력하거나 여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다만 나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의 누림 안에 우리의 행위를 적심. 11절은 또한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 해 전 나는 옷을 포도주에 빨고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행위는 옷의 비유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옷이나 복장은 우리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행함과 행위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옷을 포도주에 빠는 것과 우리의 복장을 포도즙에 빠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일상의 행함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의 누림 안에 적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포도주와 포도즙은 영양분을 위한 것입니다. 포도즙은 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 반면 포도주는 주로 우리를 흥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해소되어야 하고 우리의 흥분은 분발되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합당한 의미에서 미쳐야 하고 제정신을 잃어야 합니다. 자신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 모든 그리스도인은 즐겁고 흥분될 것입니다. 이것이 포도주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포도즙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요하신 그리스도는 한편으로 우리를 흥분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 일상의 행함과 행위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한 누림 안에 적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에 충만한 누림으로 침투되고 적셔질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라.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처신하는가를 보라. 분명히 그들의 어떠함에는 무엇인가가 있음에 틀림없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무엇인가는 우리를 흥분시키기 위해 원기를 돋구는 포도주이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갈증을 풀어주신 즙이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즐겁고 만족하며 흥분하고 기쁨으로 미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매우 자극되어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매일의 행함과 그들의 모든 행동은 포도주와 포도즙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당신은 항상 불만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신은 얼마나 즐거운가를 모르고 항상 눈살을 찌푸리고 우울한 얼굴을 하고 항상 슬프게 보이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웃고 즐겁고 기쁘고 흥분되고 명랑하며 만족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한 누림 안에 적시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한 누림과 영양분으로 변화됨.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유한 누림 안에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됩니다. 12절은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유한 생명으로 인한 변화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때 우리의 모습이 바뀝니다.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눈 주변에 회색빛을 띱니다. 적절한 영양분이 부족하므로 그들의 눈에 공급할 피가 모자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누리는 왕국 백성인 우리는 절대 영양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두 눈이 붉어질 정도로 충분히 영양분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었음을 가리킵니다. 만일 나의 얼굴이 잿빛이라면 여러분은 아마 내가 그다지 오래 살지 못할까 하여 나의 건강을 매우 염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잿빛이 아닙니다. 나는 영양분 있는 식사를 함으로 나의 안색은 매우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12절에 의하면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습니다. 이 붉음은 외적인 착색이나 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활기를 돋구는 포도주에서 옵니다. 12절은 또한 우유로 인하여 희어진 이를 말합니다. 우리의 이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입안으로 음식물을 먹어 받아들이는 것이며 둘째는 말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가 흰 것은 이의 건전하고 건강한 기능을 가리킵니다. 나는 합당한 영양분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섭취하여 다른 사람들이 영양분을 받도록 그분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건강하고 흰 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분으로 섭취하여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위해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건강한 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한 방식으로 섭취하고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전하고 건강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받고 부요하게 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그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요함을 포도주와 포도즙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풍성한 누림 안에서 우리의 행위를 적시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어 생명으로 충만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양분으로 섭취하여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양분을 위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이요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8절부터 12절까지에는 세 개의 중요한 씨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씨, 그리스도의 왕국의 씨,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누림과 안식의 씨가 그것들입니다. 그 발전을 위해 구약과 신약을 필요로 하는 이 씨들은 진정 기쁜 소식이요 참된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유다에 관한 축복이 있는 그의 예언 안에서 야곱에 의해 선포되었습니다.